오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런 질문하는 자체가 좀 이상하긴 이상하죠. 찬송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4절 계속해서 그게 반복이 됐는데 그게 쓰여져 있는 단어들을 좀 유심히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런 걸 알려면 뭐 책을 뒤지든지 인터넷을 뒤지든지 해보면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책 하는 거는 왜냐하면 그 인간의 사조 생각들을 쭉 연대별로 정리한 뭐 이런 책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정돈해놨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기독교의 시조. BC 4년경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갈릴리에서 태어난 유대인 목수. 억압받고 차별받아온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한 지도자의 한 사람. 사후에 그가 부활하였다는 신앙이 생겨나서 유태교와는 이질적인 기독교가 성립하였다.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이렇게 잘 높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요? 우스운 얘기인가요? 이게 철학적으로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잘 정돈한 그런 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한 글입니다. 잘 설명하고 있나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원래 가장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철학하는 게, 철학자가 원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철학은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지만. 근데 이런 철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은 성경도 안 읽나? 여하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옛날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보면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러면 세계 3대 성인이 누군가요? 3대 성인. 예수, 석가, 공자랍니다. 4대 성인 하면 소크라테스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뭐 이런 거 갖고 논쟁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세계의 3대 성인 중에 그것도 제일 1번으로 꼽으면 예수님을 엄청나게 칭찬하는 건가요? 아니면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3대 성인인데 그 중에서 제1번으로 꼽았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스승들 중에서도 제1번으로 꼽은 거니까 정말 대단한 칭찬이나 대단하게 잘본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것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본게 아니란 뜻이죠. 제가 설교 전에 뭐 가끔 이야기를 해서 또 반복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작가,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소설을 썼어요. 이분이 쓰고 싶었던 것은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 사람들은 원래 그 추구하는 목표가요, 그 완전한 인간, 이상적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 굉장히 그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보면 나라를 말아먹기 좋겠다 싶은 인간들이 드러나와요. 그분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상 중에 하나는 자유인. 어떤 압박과 어떤 억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소신껏 살아간 이런 사람들을 참 위대한 인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쓴그 대표로 쓴 작품이 하나 있는데, 이 소위 말하는 그리스인 조르박 하는 소설이 있어요. 정말 자유로운 인생의 대표처럼 그려낸 사람인데, 이 자육하는 게참 어떤 시각에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요, 온갖 계집질 다 하고 온갖 험한 짓 하고 싶은 짓다 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어떨 때는 참그 뭐라 그럴까요, 멋있게 보는 이런 경향이 이 사람들한테 좀 있어요. 그러니 저 나라가 잘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 하고 싶은 짓다 하고 언제 뭐 해요? 이게 이제 약간 옆으로 삐딱하게 가서 이런 상황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이런 걸늘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작가가, 이 그리스인 조르바카는 이 소설을 쓴 작가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들 중에서 가장 완벽한 이상적인 인간을 예수로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설을 한권 썼죠. 그게 이제 좀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최후의 유혹하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영화로 만들어지죠.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기독교를 모독하는 책이다 어쩐다 이래가지고 시끌벅적했던 영화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쓴그 작가의 의도는요, 예수는 이렇게 위대한 정말 이상적인 인간이었다, 이걸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에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이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죠. 그럴 만큼 위대한 인간이었다, 그렇게 쓴 거예요. 이 작가가 보통 넘는 사람이에요. 당대의 모든 철학을 다 섭렵하고요, 여러 종교를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최고의 인간으로 묘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의도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분의 의도는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봤느냐 이거예요. 제대로 본것 아닙니다. 제대로 본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3대 성인이라 그러고, 아니면요, 참 억압받던 사람들 위해서, 그들 위해서 헌신했던 위대한 인물이라고 묘사하는 거는 괜찮아 보이는데도,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비유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표범이 얼마나 빠른가요? 표범이 엄청나게 빠르죠. 그래서 만약에 표범한테 막 이런 말을 한다고 치면, 아, 표범이 얼마나 빠른지 아나? 개미보다 1000배나 빠르다? 표범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표범이 얼마나 빠른지 알아? 지렁이에 비하면 만 배나 빨라야. 이런 표범이 기분이 좋을까요? 만 배나 빠르면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렇더라도 표범의 빠르기를 비교하는데 어디 할게 없어서 개미하고 지렁이 불러다가 얘기하냐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 표범이 1000배 빠르다, 10000배 빠르다 그러니까 참 기분 좋다고 하면 그 머리 나쁜 표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상대로요, 위대하다고 이런저런 방면으로 많이 설명을 해도 그게 비교가 잘못된 것이, 다른 인간에 비해서 위대하다고 말하는 한, 그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어디 비교할 데 없으면 예수님을요, 다른 인간과 비교해서 성인이다,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왔지만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아닌, 다른 말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 인간들과 비교해서 성인이다, 위대하다, 이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표범이 얼마나 빠른지 아냐? 그러면서 개미하고 지렁이에 비해서 만 배, 천배 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 중에 한 사람, 혹은 위대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때 제자들이 들려준 답변은요, 다 훌륭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때로는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고, 또 어떤 이는요, 죽은 세례요한이 부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다 인간으로 치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예수님을 제대로 표현한 거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참 칭찬하셨던 답이 바로 그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란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칭찬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답입니다. 예수님을 성인이나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분이요, 성경을 펴들고 베드로가 말했던 이런 답변을 딱 보는 순간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요, 아, 예수는 사기꾼이었구나, 이렇게 결론 내려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안 믿으면서 예수는 위대한 성인이다 이럴 수 있나요? 예수님의 이 말을 안 믿는다면 예수님은요, 거짓말 중에서도 제일 큰 거짓말을 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성인이라고 믿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 줄도 모른 채 예수님을 성인이다, 위인이다 그러고 있는 거, 이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란 얘기죠.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상당수는요, 사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크게 도전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더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앞쪽에는요, 안식일 논쟁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어기시기도 하고,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셔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예수는 안식일을 부정하고 안식일을 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벼르고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백성들은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심지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니까 백성들은요, 환호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다윗의 자손, 바로 그분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저 예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우리식으로 하면 귀신의 왕이란 뜻입니다. 예수를 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능력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병든 자가 낫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거니까 이 능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능력은 인정하겠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귀신의 왕. 귀신한테, 귀신을 등에 업고 저런 능력을 행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일을 보고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란 뜻이거든요.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인정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왜 귀신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일을 봐도요, 이 해석이 다른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걸 봤다고 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봤다면요, 보고 가능하면 그거 본 거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안 좋겠냐 싶은데, 사람들은 약간 심성이 비뚤어져 있으면 똑같은 걸 보고도 좋은 말 하기보다는 좀안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공부 잘 못하던 아이가 갑자기 성적이 오르면 뭐라고 생각하나요? 아, 얘가 요즘 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보다, 이리 생각하면 좋은데요, 삐딱하게 뭐라 그럽니까? 너 컨닝했지? 이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서라도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말을 하면 참 좋아요. 뭐 빌리러 온 사람이 있잖아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두통약 없죠? 그렇게 물어요. 제가 한마디 합니다. 업주 욕하면서 말라 빌리러 오노? 똑같은 말이지만 뭐라고 물어야 되죠? 두통약 있죠? 이렇게 물으면 주는 사람 그래 있죠? 그러나 있는 줄 용케도 안해 그거 줄수 있잖아요. 없죠? 이러면 저꼭 한마디 해요. 없는 거 뭐하러 확인하니? 똑같은 말인데도 이게 표현하는 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구두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인심을 쓰고 돈을 펑펑 씁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좋은 말 해주면 좋잖아요. 어디서 뭐 갑자기 응? 눈먼 돈이라도 생겼냐? 꼭 한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야 마음이 좀 빼딱해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빼딱해져 있었으면요.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건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지도자란 양반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으면, 아니 예수가 얼마나 꼴이 보기 싫었으면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예수를 보고 저 완전 귀신 아니야? 바알세불 아니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이 주장은 사실은 앞뒤가 좀안 맞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앞뒤 안 맞는 일,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어거지 비슷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싫어서 억지를 부리려면요, 사실은 금방 들통날 거짓말도 그냥 예상스럽게 해요. 한때 유명했던 말 있죠? 탁 치니 억하고 죽더라.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변명을 한다고 하는 게 그게, 그래서 그게 변명이 되냔 말이에요. 본인은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신문도 보면 참 사람들이 한번 말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말이 자꾸 바뀌어요. 자꾸 바뀌어요. 왜 뻔하게 들통날 거짓말을 억지로 자꾸 그리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예, 제가 받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기 무덤을 자기 스스로 자꾸 파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억지를 부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저 예수의 전능력은 귀신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진 거예요. 그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들,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하는 걸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게 논쟁을, 말을 이렇게 바로 잘안 하시고 동문서답이거나 삐딱하거나 이상하게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예수님이 대적자들과 싸우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 유심히 보면 참 재밌는 거 많습니다. 어떨 때는 동문서답으로 피해가 버리셔요.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거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는 거 이거예요. 세금 낼까요 말까요? 이런 물었거든요. 아주 교묘한 질문입니다. 세금 내라 그러면 백성들이 싫어해요.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에 대한 반항이에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데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이 있으면 하나 가져와 봐라 이러잖아요. 데나리온은 꽤큰 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요, 그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하나 가져와 봐라 하니까 가져왔어요. 자, 여기에 그려진 이 그림이, 이 화상이 누구 것이냐 이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안 되는 얘기인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말에 이 사람들이 넉다운이 돼서 물러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말 한다는 이야기예요. 5만 원짜리 하나 가져와 보세요. 갖고 왔어요. 여기 있는 이분이 누구죠? 예, 신사임당입니다. 아, 그러면 심사임당 것은 신사임당에게 드리시오. 이런 말 돼요, 이거? 그돈 누구예요? 내 거죠. 가지고 있는 내 거죠. 그게 왜 심사임당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는 이런 걸 걸고 넘어져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래 버렸는데요. 이 말하는 사람들이, 도전했던 사람들이요, 멍해가지고 다운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수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런 걸 자세히 보면요, 참 재밌어요. 직접 맞다 가지고 싸우는 경우보다는요, 논점을 이상하게 비틀어서 이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답변하실까? 이게 이해 안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공격을 받아서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해결한 게 요 답변입니다. 요건 참 쉬워요. 예수를 보고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이건 제압해 버립니다. 야, 내가 귀신의 왕이면 왜 귀신을 쫓아내겠냐? 그렇죠? 내가 귀신의 왕이면 내가 왜 귀신을 쫓아내겠냐? 내가 만약에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건 집안이 스스로 망하는 꼴 아니냐? 내가 왜 그러냐? 아, 이렇게 멍한 소리 들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용감하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하나 더한건 뭐냐면요. 내가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면 바알세불을 힘입고 쫓아낸다 치자. 너희 아들들은, 너희는 그러면 누구 덕분에 귀신 쫓아내냐? 너희도 그럼 바알세불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간통이요. 그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여하튼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그랬다가 사실은 잭소리 못하고 물러나는 거죠. 이 이야기 뒤편에 뭐가 나오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틀림없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걸 억지로 어거지로 비틀면서 귀신의 짓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죄가 성령 모독죄입니다. 여러분, 성령 모독죄가 뭐냐?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부려가며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그렇게 비뚤어져 있으니 그렇게 능력을 바라시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렇게 고약한 인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좋은 일을 해도요, 헉 빼딱하게 어떻게 흠집내려고요. 여러분, 예전 좀 전에 나온 통계입니다마는 한국에서요 누군가를 돕자, 무슨 좋은 일을 하자 이래서 모금을 하게 되면요 그 모금액의 70%는 교회가 냅니다. 20%는 어디서 낼까요? 천주교에서 냅니다. 10%가요 불교에서 나옵니다. 통계 수치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뭘 헌금을 하거나 누구를 도웁시다 이럴 때요, 이게 액수가 많아요. 그런데도요, 욕은 누가 누굴 향해 하는지 아세요? 돈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자꾸 흠집을 잡고 욕을 해대고 그러고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비난 많이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돈 쓰지 않아요. 그것도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비뚤어져 있다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백성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이 다윗의 자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런 뜻이고, 다윗이 직업이요, 양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어릴 때 잠깐 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왕의 자손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왕이 오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본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요, 그 백성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전부 다 이게 정치적인 왕으로 본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저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도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은 자기들은 그런 예수를 기대하고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실망해 버리면요, 결정적으로 배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가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잘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내 자신의 생각과 내 계획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미스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충성한다고 말할 때 내가 하는 이 일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요, 내가 내 체면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교회가 조상들이 하던 일이니까, 우리 위에 어른들이 하던 거니까, 그걸 맹목적으로 그렇게 물려받아 가면서 하고 있는 일인지, 이런 걸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린 덜 이런데, 예민하게 노력하곤 해야 됩니다. 가끔 웃기는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편 안 들고 어느 집사 편이더라. 누가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 내 편일 줄 알았는데. 여러분, 목사가 왜 자기 편이 돼요? 뭐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제대로 된 목사라면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이어야 하고, 교인도요, 목사님은 내 편, 장로님은 누구 편, 이럴 게 아니고, 자기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전부 다가 뭐예요? 하나님 편이어야죠. 근데 왜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을 따지고 이러고 있느냐 말이죠. 이 자체가 이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약간 무관한,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그랬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을 보고,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이 본문 다시 한번 더 봅시다. 18절요. 이 예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18절입니다.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까, 내가 영을 부어준 자. 이렇게 되죠. 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는 누구예요? 내가 택한 종이요,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을 그에게 준, 그 말이면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기대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하니까 우리가 기대가 잘 안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왕의 아들이 여기 왔다면요. 왕의 아들이 여기 왔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느긋하게 있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요쪽에 포천에 5군단 본부대, 5군단, 6군단 본부대네요. 5군단 지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6군단 본부대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우리 대장님은 별이 3개고요. 참모장은 별이 하나고 이렇습니다. 가끔 이 군단장은 주로 헬기 타고 나타나고요. 그 참모장 별 하나는 저 세단 같은 차를 타고 한번 샥 나타납니다. 오늘 참모장님 오신다 그러면요. 부대 안에 방위병들이 좀 있었는데 혹시 용서하셔요? 방위병들은 절대 눈에 뜨이면 안 됩니다. 화장실에 숨어있든지 어디 숨어있든지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그래요. 주머니 손 놓고 끌렁끌렁 이러다가요, 저 장군님이 지나가다 저놈 뭐야? 이러면 그 영창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뜬다 이러면요, 복장 잘 갖춰서 차 가나 보이거든 무조건 경례 착착 붙이고, 방위병들은 오늘 내내 나타나지 말고 뭐 이래 돼 있는 겁니다. 군대니까 좀 별나긴 별나죠. 근데 여러분, 왕의 아들이 여기 왔다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는지 우린 상상이 잘안 돼요. 자, 왕의 아들은 놔두고 회장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아니 회장님 딸이 좋겠다, 회장님 딸이 비행기에 탔으면요, 이번에 뭐또 재판하는데 특별 교육을 다 받았다고 그러네, 그죠? 회장님 딸이 비행기에 탔으면 얌전하게 앉아있겠어요? 고함을 질러대겠어요? 여러분, 회장님 딸이 왕의 아들이 얌전할 택이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있으면요, 난리가 나는 법이잖아요. 그 회장님 딸이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갔는데, 조사받으러 간 그곳에, 그 건물에 이 공주님 모시는 임원들이, 회사의 임원들이 화장실 청소 다시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네요. 혹시 신문을 봤다가 화장실 갈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화장실 청소 좀 다시 해주세요. 아침에 다 해놨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여러분, 왕의 아들이 왔거나 회장님의 딸이 납시기만 해도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지만 아무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조용조용요. 조용조용히 일을 하실 거라 그런 뜻입니다. 20절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그렇게 돼 있죠. 19절이 조용조용하게 일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20절은요.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란 그냥 부러진 갈대란 뜻이 아니에요. 썩어서, 시커멓게 썩어서 부러진 갈대예요. 이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뭘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뤄요? 꺼져가는 심지 가는 것은 하얀 연기가 나고 있는 심지란 뜻입니다. 여러분, 촛불 생각해 보세요. 하얀 연기가 나고 있는 심지는요? 이미 다 꺼져버린 거예요. 이거 희망 없어요. 하얀 연기가 나고 있는 거는 이내 꺼질 거예요. 이미 꺼진 거예요, 그거. 근데 이런 심지조차 끄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는 완전히 소용없는 인생, 다 이미 다 죽어간 인생조차도 조심조심 다루신다, 그런 뜻이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느라고요. 조용조용하게 그리고 조심조심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왕의 아들은 없어요. 진짜 이런 아이들 없어요. 언젠가 제가 젊은 부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를 지나다 보니까요, 초인종 누르는 데 있잖아요. 거기 붙여놓은 이 딱지들이 참 재미가 있어요. 초인종 옆에요. 아이가 자고 있어요. 누르란 말이에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누르지 말란 뜻이면 전정을 아예 떼버리지. 그래서 뗄 수는 없나 봐요. 아이가 자고 있어요. 밑에 있는 단추로 똑똑 해주세요. 하고 보니까 이런 고리가 하나 달렸어요. 이거 똑똑. 그러래요. 잠 안 자는 아이를 간신히 재워놨는데 밖에서 누가 띵동 하면요, 엄마 가슴이 절렁하는 겁니다. 아이를 조심조심 다루는 엄마 마음처럼요, 하느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포항제철 같은 거나 삼교대 할 때요, 제가 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아, 목사가 신방 다니지 마세요. 집사 시절에요, 청년들, 우리 또래들 신방 간다고요. 시간 나면 한 바퀴씩 돌고 이러는데. 근데 참 난감한 게요, 다들 뭐 새집 살고 옆방에 살고 이럴 때가 많은데 이 함부로 띵동하고 못 들어가요. 열려있나? 잘 내가 들어갑니다. 뒷방에 가서 뭐 지금 있나 없나를 싹 보면요, 그 자급파 신발이 대돌이 이렇게 놓여있거든요. 아, 방에 있는가 보다. 불러봅니다. 대답이 없죠. 더 크게 불러요? 못 불러요. 삼교대를 하니까 밤에, 아니 낮에 잠을 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몇 번 불러보고, 나지막하게 몇 번 불러보고 답이 없으면요, 자는가 보다. 그래서 거기다 메모지에다가 왔다 갑니다. 이래가 신발 속에다가 딱 넣어놓고 나오는 거죠. 신방 잘하는 거예요. 용감하게요, 띵동하고 막 되면 잘하면 실족시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는 친구나 아시는 분이 미국에 있거든. 함부로 전화하지 마세요. 낮에 잘 놀다가요. 아참 이거 저 잊어버리기 전에 전화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탁 걸면요. 그 친구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얼마나 신경질 납니까? 이게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우린 낮이니까. 우리가 낮이면 거기는 한밤중인데 가장 전화 걸어가 야, 잘 있나? 잘 있긴 뭘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요. 조심조심, 조용조용 백성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명을 다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조심조심 가면 저 생각나는 거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콩나물 기른다고요. 새벽에도 물 주고 한밤중에도 물 주고 자꾸 그러길래 좀안 돼가지고 새벽에는 내가 물줄 테니까 새벽에 너무 일찍 이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물 주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콩나물 물 덜렁덜렁 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가서 손 씻고 비누 갖고 씻으면 안 된다.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손 씻고 바가지 아무 바가지나 쓰지 말고 반드시 그 콩나물 시루에 있는 바가지 가지고 물 수돗물 새거 준다고 덜렁 안 된대요. 반드시 그 시루에 있는 그물 가지고 퍽안 되고 그럴락 하거든 하고 안 그러 하지 말래요. 아, 뭐시 콩나물 물 주는데 그 물이 까다로워요. 그리 안 하면 자칫하면 콩나물 한꺼번에 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기르는 그것도요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거저 알아요. 제가 국화를 길러본 적이 있는데요. 국화 물 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꼭지에 호스 돼가지고 쫙 그래가지고는 못 길러요. 제대로 못 길러요. 국화에 물 주는 것도 반드시 그 전날 물 받아가지고 놔뒀다가 그 다음날 그 기온하고 물 온도하고 비슷하게 맞추어서 살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쫙 뿌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고기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걸랑 채소 기르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기르냐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렇게 조용조용 조심조심 이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있는지를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왕의 아들 회장의 딸은 저렇게 박력 있고 제멋대로 할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왕은요.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돌보시는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박력이 없어서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영원히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그렇게 조용조용 조심조심 자기 백성을 돌보시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심판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은요 너무너무 겸손하고 조심조심 조심스러운 왕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그분이 심판주가 돼서 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악한 자들을 전부 잡아서 풀무불에 갖다 던져 넣으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십자가를 지시고 가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었던 분입니다. 아무리 모욕하고 아무리 때리고 흉을 받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인내하고 계시던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요. 심판주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하나님의 아들한테 영 시원찮다고 해서 때리고 침 뱉고 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심판주가 돼서 나타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한마디로 죽었다 이러고 끝내던데요. 그게 말이 쉬워서 죽었다지.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추정해서 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그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쳐넣었던 보디발의 아내. 그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어지간히 간 크지 않고서는요, 기절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저 총리가 좀 봅시다 하고 날 부르면 어떡하지? 죽었지, 뭐, 어떡하긴 어떡해요. 여러분,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이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힘없는 양이라고 쿡쿡 찌르고 놀리고 마음대로 했던 그 예수가요, 종말 때 나타나요. 세상의 군왕들이. 여러분, 왕들은 간이 커서 웬만한 일은 안 놀라요. 그런데 세상의 군왕들이 사나 무너져 나를 덮어다오 하고 비명을 지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어린 양의 분노. 어린 양의 진노에 두렵고 무서워서 차라리 산아 나를 덮어다오. 차라리 산에 갈리는 게 낫지.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는 서 있을 수가 없더라. 그런 날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 생명을 돌보느라고 너무너무 조용조용 조심스럽게 있는 동 마는 동 우리를 그렇게 돌아보시고 우리 대신 주 돌아가셨는 그분이 언제까지나 그런 건 아니에요.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베드로가 말했던 고백하고 어때요?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를 위한 나의 희생 제물,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심조심 산내 아들이니라. 그러나 종말에는 이런 분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수염을 뽑고 당겨도 괜찮은 할아버지 정도로는 생각하지 마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누나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벌써 한 60년 전이에요. 어릴 때 할아버지 수염을 갖고 놀았대요. 할아버지 가만히 있어. 그러고는 할아버지 턱수염을요, 그 머리 땄듯이 땄대요. 재밌답니다. 다 땄으면 또 풀고, 할아버지 가만히 있어. 또 따고, 그래 놀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을 그렇게 따면 되게 따갑답니다. 자꾸 땡기니까, 그죠? 그런데도 귀여운 손녀가 그러고 있으니 할아버지가 수염을 맡겨놓고 그렇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푸시니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 이러고는 있지 않는가 그런 조심은 좀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번.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 뭐냐고 그랬더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영원토록 그를 칸데 그분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누가 즐거워해야 되죠?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즐거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관계에 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베드로의 답변을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하면 한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변을 우리에게 하나 주셨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다.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조용조용 조심조심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